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6,2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 수습과 구조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팔 정부는 사망자 유족들에게 우선 $1,000를 지급하고 장례 비용 $40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지진으로 폐허가 된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부패한 시신들에서 나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이재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8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적어도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조대는 지진 발생 닷새째인 어제 생존자 2명을 구출했습니다. 건물 더미 안에 갇혀있던 10대 소년이 구출된 데 이어 호텔 주방 직원인 30대 여성도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미 해군이 미국 상선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도발 행동을 하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은 최근 이 해협을 지나던 마샬군도 국적 화물선에 경고사격을 가한 뒤 선박과 선원들을 납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군함이 이 지역에 상주하지만 미국 상선을 항상 호위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미 군함은 상선과 지속적으로 무선 통신을 하면서 이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는 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머물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 조약에 따라 선박들은 무기나 정보 수집 등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아무런 개입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필립 브리들러브 군사령관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군사정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들러브 사령관은 어제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이룬 군사적 성과를 확고히 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리들러브 사령관은 또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정보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정보 수집과 분석이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리들러브 사령관은 또 러시아가 칠러 분리주의 반군에 중화기를 제공하는 한편 포사격 지원과 방공 전술 작전 등 교육 훈련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과 사우디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가해온 시아파 후티 반군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성명에서 어젯밤 남부 나즈란주의 국경 검문소들을 공격한 후티 반군을 사우디 지상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으로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 정부군 병사 3명도 사망했다고 사우디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번 공격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5주 전 공습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사우디 정부는 앞서 후티 반군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 목표가 달성돼 공습을 줄이고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후티 반군은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한 뒤 서방이 후원하는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에서 경찰의 구금 도중 사망한 흑인 청년 사건에 항의하는 소요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 사법당국에 시위대의 자제와 인내를 촉구했습니다. 메릴랜드 주 검찰은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경찰과들의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볼티모어 경찰은 어제 그레이 사망 사건에 관한 자체 조사 보고서를 주 법무장관실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레이 사망에 대해 진상을 요구하는 시위대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비공개리에 조사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임시 개설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시설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됐던 라이베리아에서는 최근 32일간 에볼라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는 9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라이베리아를 에볼라 청정국가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에볼라 퇴치를 위해 라이베리아에 2,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15곳의 치료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정기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통일 시대를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취소가 가까워지는 북한 러시아 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은 상호 보완 관계라며 일본 총리의 최근 방미 결과를 우려하는 한국 내 목소리에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 차차 흐려지겠고 북부 지방에서는 오후 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이 추진해온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고 5.24 제재 조치 이후 제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일 남북 간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 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우선 민간 교류부터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북한과 추진하는 한편 민간에서 추진하는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정기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통일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인도적 지원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교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은 정부와 민간이 5대5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지난해 280만 달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5.24 제재 조치 이후 제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사업을 가능한 한 허용하고 민간교류에 대한 한국 언론인의 방북 취재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금 6,500만 달러의 사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교류 확대 방안 발표는 한국 정부가 최근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가 열리고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한 군사훈련이 끝나고 남북 교류에 대한 민간 차원의 요구가 나오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알고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와 5.24 제재 조치는 무관하다며 5.24 조치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 불참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 특별한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사전 조율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 행사 불참 배경과 관련해 북한 내부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1일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에 특별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북측의 갑작스런 러시아 전승 행사 불참은 김제일 위원장의 신상의 변화나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동향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군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등은 김제일 위원장이 오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30일 외교 채널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의 불참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이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행사 개최 열흘 전 갑작스레 불참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불참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사전 조율 실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박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의전과 군사 지원 문제로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원래 외교상 국제행사에서 이제 집권 기간 연령으로 이게 의전 순서를 매기잖아요. 자리 잡는 거. 그러니까 뭐 시진핑 옆에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 옆에 옆엔 서야 되는데 그 자리 문제가 상당히 절충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엔 수호의 35 스텔스 기능을 가진 우리 저 F-35에 대적할 만한 그걸 그 15대 정도를 북한에서 요구했는데, 아, 그것도 러시아 측에서는 어렵다.
안 박사는 북한이 차관 형식의 무상 지원으로 수호의 전투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선 이 같은 요구가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북러 간 사전조율 실패와 의전 문제,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 경험이 없는 북한의 준비 부족 등을 불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 북러 간의 사전조율 실패, 다시 말해서 경제협력과 군사협력, 더 나아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전 문제와 관련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상회고 경험이었기 때문에 시간 부족, 다시 말해서 준비 부족이 하나 요인일 수 있고.
양 교수는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악화 등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긴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김 제1위원장이 다자회의에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대접을 받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참석 자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불참이 최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북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측에서 불참 이후로 제시한 내부 문제가 정권 안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지적됐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북러 협력 관계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한국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을 지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사회과학원 한국과장입니다.
This was supposed not a bilateral visit in the first place. It was supposed to be his participation in a...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문 계획은 러시아의 2차 대전 전승절 기념 행사에 다른 정상들과 함께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단독 방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 제1위원장의 방문 계획 취소로 러시아가 모욕감을 느낄 이유가 없고 북한이 러시아 측에 이른바 내부 문제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을 것이라는 게 톨로라야 과장의 설명입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30일 김 제1위원장의 불참 이유에 대해 북한 내부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김 제1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close relationship that North Korea has with China, the first foreign visit should be to China.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번째 해외 방문국은 당연히 중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소장은 김 제1위원장의 방러 취소 결정에 특별히 중국의 압력이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깨닫지 않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제1위원장의 방러 취소 배경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러 경제협력과 관계 증진의 동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측에서 김 제1위원장의 방러 취소 이후로 제시한 내부 문제가 정권 안정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존 메릴 씨입니다.
The North Korean media went out of its way to show pictures of an older
북한 매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기로 개조된 러시아산 장거리 여객기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항공기로 러시아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 제1위원장이 실제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획이 취소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메릴 전 국장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워싱턴 공식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앞서 서부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아베 총리의 방문을 통해 상호 동맹관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일규 기자와 함께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에 대해서 현재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상징적 행사였다. 이런 것이 워싱턴의 평가입니다. 중국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미일 정상이 두 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아시아의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또 동맹관계를 지역에서 세계로 확대했다고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그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두 나라 간 군사협력을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둘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가 시장경제 기반에 번영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나아가서 힘이나 강압이 아닌 국제법과 규범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두 나라 동맹관계를 지역과 분야 양면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가와무라 야스히사 대변인은 29일 BOA에 두 나라 동맹은 더 이상 지역 개념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wo allies no longer the just the regional collaborations but should go beyond.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일 동맹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일 두 나라는 이번에 합의한 새로운 방위협력 지침을 통해서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거군요.
맞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진흥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이 30일 BOA에 방위협력 지침이 미일 동맹 확대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That is essentially an expansion of alliance cooperation. One is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과거 특별한 지역에서만 공동 작전이 가능했고 활동은 서로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지적처럼 두 나라가 지리적 제한 없이 세계 어디서나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셔프 연구원은 이 때문에 두 나라가 지침 개정이라는 표현보다 새 지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쇄신했다는 겁니다.
이 방위협력 지침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그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차원에서 평시부터 전시까지 다섯 개 상황으로 나눠서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일반 군사 협력뿐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새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 겸 일본 석좌가 밝힌 내용인데요. 새 지침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정보,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 해양 안보, 우주와 사이버, 평화유지 활동,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등 기능적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해서 제3국에 대해 협력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그린 부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이런 역할은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 구조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적어도 올해 여름까지 전쟁과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의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런 움직임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본 의회가 헌법을 개정해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갑자기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진흥재단 셔프 연구원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I think mostly for the political side of things. Certainly Japan does not want to get involved in an ISIS type of Syria, you know, operation.
일본이 이라크나 시리아의 급진주의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에 나서기가 힘들고 또 예멘 해역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와 선박 검색에 동참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건데요. 셔프 연구원은 이 지역이 일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해적 소탕 작전에 대해서도 일본은 부담스러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합군사훈련 등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자위대가 지금보다 활동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고 셔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이 과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한 경험이 있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새 방위협력 지침으로 일본과 주변국들, 무엇보다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또 새 지침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임을 감안할 때 미중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이 새 지침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30일 BOA에 한국이 새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don'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with this. And I think it just reassure it should reassure them that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위대한 동맹국들이라며 새 지침이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천일교 기자와 함께 아베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과 새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전문가로부터 이번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등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미한일 3국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미일 관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그 미일 동맹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단계로 또 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 또 오늘 이제 과거 미일 동맹에서 사실 그 미국이 좀 중심적이고 일본이 거기에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미일 동맹이었다 그러면은
네.
이제는 그 미국과 미일 동맹이 약간은 서로의 역할을 좀 공유하는 서로 나누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단계로까지 좀 발전해 나간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네.
이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역할에 일본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은가 이렇게 봤을 때 미일 동맹이 과거의 전후에 만들어진 미일 동맹의 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미일 사이의 파트너십이 더 공고화되어진 그런 것을 일단은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을 것 같군요.
예, 뭐 일본에서야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베 외에도 또 아베 수상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미국 방문을 통해 가지고 국빈 방문을 통해서 뭐 상당히 충분히 의도했던 데도 목표가 성취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베 외교의 어떤 승리다 아니면 미국에서 일본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뭐 일본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은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실 경제 대국이고 또 이번에 미일 동맹이 좀 한 단계 올라가게 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역할도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시 우리 그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에 겪었던 식민 지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일본의 어떤 신뢰가 아직 아시아에서는 형성되지 않은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높아진 위상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본이 책임 있는 어떤 태도와 그 내용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실상부하게 일본이 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에서는 새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한국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역시 일본의 그 군사적 역할이 확대죠. 일본이 뭐 단순하게 과거 같은 뭐 전수 방위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군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현실화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뭐 사실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특히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지도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불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그 군국주의 지배 식민지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일본이 그렇게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역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한일 간의 그런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그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다른 한편은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 특히 군사적인 역할이 확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네.
그건 또 일본 내부의 어떤 주권의 문제인 것이고요. 또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국제적 리더십에서 가지고 일본의 도움이 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일 관계 현안 문제와는 또 별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본의 어떤 군사적인 역할은 뭐 우리가 우려한다고 해가지고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그것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자,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그 사죄가 빠진 데 대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북한 등도 비난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그 부분이 아마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언론에서 이번에 아베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나온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고요. 뭐 아베가 역시 그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아베가 견지해왔던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어 있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그대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미일 사이의 방위 협력 지침 이 부분이 사실 어떤 부분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역시 아베가 과연 과거사에 대해 가지고 식민 지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역시 우리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 이번 연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그것이 상당히 강하죠.
네, 그 전임자들의 입장을 유지하겠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위안부 인신매매를 어떤 민간 단체 그 영향으로 보려고 한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강제 동원 문제하고 인신매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강제 동원의 문제는 뭐 또 정부가 주체가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가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인신매매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국가의 책임 영역에서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계속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그 사죄의 의미는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과거 전쟁에 대한 도발에 대한 어떤 책임 표명이고요.
네.
지금 사실 우리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북한까지 또 중국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안되고 있는 일본의 그런 과거사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부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이나 동북아에서는 계속 일본에 대한 불신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아베 총리의 방미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이 한층 더 가까워진 데 대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일반 보통 사람들은 또 그것은 또 미일 관계고 미일 동맹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전문가 층에서는 우리가 이제다가 좀 너무 외교적으로 좀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네.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사실 한미일이 사실상 이제 미국을 중재를 해가지고 삼각동맹을 형성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좀 너무 지금 미일 관계의 증진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외교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외교가 또 풀어야 될 숙제인데, 문제는 지금 한일 간의 문제는 역시 역사 문제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또 미국이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네.
그래서 결국은 한일 관계에서 풀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한일 관계에서는 당장 어떤 좀 발전을 기대하기는 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그러나 지금 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져 간다고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동맹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어진다 뭐 그렇게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미일 동맹은 또 미일 동맹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한미 동맹은 또 한미 동맹대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 동맹 또 한미 동맹이 더 발전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미일 동맹의 증가를 가지고 한미 동맹의 상대적 약하다 뭐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한일 관계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미일 동맹이 좀 협조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하겠죠.
네.
그러나 지금 사실 뭐 한미 동맹, 한미 관계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한일 관계는 역시 이 부분은 일본이 그래도 과거에 무라야마 총리나 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 고노 담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일본이 어느 정도 아베 수상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한일 관계의 어떤 좀 전개점을 마련하는데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의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로부터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등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높여 주민들의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를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미국과 한국 주최로 탈북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희생자의 목소리 북한의 인권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탈북자 조셉 김, 조진혜, 김혜숙 씨가 참석해 북한에서 겪은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탈북자들이 지나간 고통을 다시 기억하면서 힘들게 경험담을 나눈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탈북자들의 경험에는 세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며 극도의 배고픔, 북한 당국의 공포 정치, 강제 송환이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true weapon of mass destruction inside North Korea is the treatment of its people.
파워 대사는 북한 내부의 진정한 대량 살상 무기는 당국의 주민에 대한 처우와 생명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탈북자들에게만 증언의 짐을 지울 수는 없다며 나머지 사람들은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크게 울려 퍼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have to collectively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is regime so that
파워 대사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더욱 높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포와 배고픔을 강요하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오준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All of us want to see today is a change in North Korea. A change especially in the human.
오준 대사는 우리는 모두 북한 내부가 변하길 원하고 특히 인권 상황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탈북자들과 함께 연단 위에 앉아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또 유엔 주재 일본, 호주, 유럽연합 대사들과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화되는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탈북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탈북자인 조세 김 씨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These number one leads are just the a bit of icebergs amo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in the
please,
U.S.
Please, please shut the mic down since this is not an authorized presentation. If we could ask the acoustic
the
people.
The act of racial.
아니 아무리 무식한 나라라고 예절도 없어요? 순서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진행자가 여러 차례 제지하며 탈북자들의 발언이 다 끝나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 북한 외교관은 개의치 않고 성명을 읽어내려갔고 탈북자들은 이에 야유를 보냈습니다. 파워 대사와 오준 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행태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탈북 여성단체가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통일특급 열차라는 이야기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탈북 여성단체가 탈북민 여성 3명이 출연하는 토크 콘서트, 즉 이야기 공연을 기획해 각 대학교를 순방하며 활동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염원 토크쇼 통일특급 열차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북한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탈북 여성들이 진행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젊은 세대들이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지난 4월 17일 명지대학교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안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를 주최한 단체의 이소연 대표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통일 특급 열차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콘서트를 통일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일반인들도 더욱이 청년 대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문제, 뭐 대학생들도 MT를 가는지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스치고 지나갈 뻔한 이런 얘기들을 가볍게 주제로 다루면서 재미와 감동도 주고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한 현재 북한의 젊은 친구들도 한류라는 것을 접한다고 하죠. 드라마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북한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저희 탈북 여성들이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뭐 탈북 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 내에서 내 생활은 어땠고 드라마 볼 때는 과연 어땠고 나는 연애를 어떻게 했고 실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아 북한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구나 북한 주민들 우리가 통일해도 안고 가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예, 저희는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청중들이 대학생들인 만큼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텐데요. 탈북민 출신 출연자들은 한국의 대학생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생각에 많이 설렜다고 합니다. 북한 간호중대 사관장 출신 탈북 여성 안혜경 씨를 만나봤는데요.
저도 북한에서 대학 생활을 했고 또 이 지금도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지만 또 실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북한의 실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뭇 설레기도 하지만 좀 떨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시각에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지에 대해서 많은 지금 설렘 반 궁금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혜경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대학생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북한 주민들은 그 사이에서 살면서 지금 인권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인권이란 말 저차를 모르고 우리도 저도 31년간을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인권이라는 그 말조차도 모르고 사는 북한 주민들이 또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생활난가 그러면서 불구하고 북한 정권에서는 자기들이 3대 세습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그 자기 정권에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북한을 올바르게 바라보자는 북한의 이중성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북한이지만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북한이라는 이런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출연자들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궁금해하는 북한 주민들의 연애, 군복무, 한류 열풍 등을 북한 말투로 흥미진진하게 전달해 호응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정훈장교로 8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다은 씨는 북한 인민군복을 입고 다리를 길게 뻗으며 행진하는 제식 동작을 선보여 학생들의 탄성을 자아냈는데요. 이다은 씨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일단 살 때에는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한이 오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더라고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들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한 영토이며 그 부속도서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를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너무 정말 뿌듯하고 내가 이때까지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그 남조선 사람들은 남의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밖에 알 수 없었는데 한국에 직접 오니까 나를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정말 고마움에 늘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방식이나 구혼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다은 씨는 북한에서 구혼할 남자가 일단 산에 가서 나무를 몰래 베서 마음에 드는 여성의 집으로 가져간다면서 상대방 부모들이 나무를 가져간 그 청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면 그것이 청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요.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북한의 20대 저희 같은 청소년들이 남한의 자기네 20대 청소년들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냐. 정말 좋게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똑같은 20대들이지만 북한에 있는 20대들은 여러분들처럼 가고 싶은 곳, 할 수 있는 곳을 다 못한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이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자유가 전부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없다. 그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막 이러더라고요.
행사를 기획한 단체의 이소연 대표는 통일 준비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고 한국에 있는 2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연구사업 분야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대학들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토크 콘서트, 즉 이야기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국은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노동절은 쉬는 회사가 많고요.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어집니다. 5월 4일 월요일만 휴가를 내면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닷새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경제 살리기가 최대 목표인 박근혜 정부가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관광주간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가면서 좀 지갑을 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에 맞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단기 봄 방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깥 활동하기가 좋은 5월에 닷새간의 휴가라니까 정말 말 그대로 황금 연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5월에는 여러 가지 가정 행사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몰려있는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나들이 하기 딱 좋은 시기라서 각 지역별로 또 관광지별로 축제나 행사도 많이 열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에서도 이 황금 연휴 기간에 각기 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오늘 하루만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간 차량이 39만 대인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연휴 닷새간 무려 2,200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철도 이용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속버스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연휴 닷새간 3,2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설 추석 명절 때도 그렇고요. 또 휴가철에 해외로 나가는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 황금 연휴도 해외여행을 많이 떠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여행객이 몰렸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한 사람이 8만 천여 명이었고요. 황금 연휴 닷새 동안 무려 45만 명이 해외로 나간답니다. 셋 중에 한 명은 중국으로 가고요. 동남아시아와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그 항공기 국제선 예약률은 8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이 연휴 기간 동안 45만 명이 해외를 다녀온다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런 황금 연휴로 휴가 나들이객들이 쏟아지고 있는 때 더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로, 항공, 철도 관련 종사자들 오히려 비상 근무에 들어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황금 연휴에 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해서 제정된 휴일이죠.
네.
외국에서는 뭐 메이데이라고도 하고 워커스데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에서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노동절, 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다른 데도 할 수 있지만 이 특히 노동절 날은 아주 큰 집회가 열립니다. 이 한국의 큰 노동자 단체는 민주노총, 이 한국노총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주최 측 추산으로 5만여 명이 모인 민주노총 서울 광장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고요. 한국노총은 그 6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단체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또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강제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겠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지하겠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올해로 125주년을 맞은 세계 노동절. 이 노동자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날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집회자들이 그 을지로와 종로 일대로 거리 행진을 나섰는데요. 경찰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15,000여 명을 배치해서 사태를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병통치약이라면서 북한산 마취제를 암 환자들에게 주사한 무면허 의사 등 15명이 경찰에 검거된 사건입니다.
네.
문제가 된 북한산 마취제는 북한의 부강제약회사가 개발한 주사약입니다. 금당 2호라는 건데요. 뭐 중국산 금당 2호, 러시아산 금당 2호가 등장할 정도로 유행하고 있는 이 문제 주사제. 쇼크와 중추신경계 이상이 올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성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주사약이 한국에서 마취약으로 사용돼서 문제라는 건데 북한산 마취약이 어떻게 한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약사가 포함된 몽골인이 한국 선교사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반입한 겁니다.
네.
수년 전부터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서 이 금당 2호를 매입해왔던 한국인 무면허업자가 있는데요. 최근 몽골인과 거래를 시작했고 이 몽골인 총책이 한국 세관의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요주 인물로 등재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한국 종교인들을 동원해서 밀반입시킨 겁니다. 문제의 마취제는 금당 2호라고 적힌 2ml짜리 앰플 주사제인데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6천여 개가 밀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한 개 주사 앰플이 2,500원, 뭐 미화로 2.33달러 정도인데 이거를 9.3달러 상당을 받고 암환자 250여 명에게 투약을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 씨가 약 93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개성인삼과 백금 성분이 들어있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해보니까 개성인삼 성분은 하나도 없고
네.
국소 마취제인 프로카인 성분이 주성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오늘은 김현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소식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팔 대지진 사망자 수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베트남이 중국 해안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구입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네팔 지진 피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는데요. 사망자 수가 6,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조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수도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산간 오지까지 수색팀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사망자 수가 최대 15,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팔 역사상 최악의 참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팔 내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부상자 수도 지금까지 14,000명에 이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생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천만 다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완전히 파괴되거나 일부만 부서진 가옥이 모두 60만 채에 이릅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건물 잔해에 묻혀 있어서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면서 피해 지역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존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신이 넘쳐나면서 당국이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발견 즉시 화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네, 카트만두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여진의 공포 때문에 수도 카트만두를 등지고 안전한 지역으로 떠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현재까지 40만 명 정도가 카트만두를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수습이 쉽지 않은데 전염병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구호 물자 또 인력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네팔 군 당국도 구조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전염병 발병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이 쉽지는 않지만 기적같이 살아나온 사람들 얘기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2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집안에 있던 10살 난 딸 또 아기가 실종됐었는데 군인들의 헌신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딸은 2시간 만에 건물 더미에서 구조됐고요. 아기도 밤샘 작업 끝에 결국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먼지 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기는 했지만 가벼운 부상만 입었을 뿐이고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살아갈 힘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 이 아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 지원 움직임도 좀 알아보죠. 인터넷을 통한 모금 운동이 활발하다죠?
네,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서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틀 만에 50만 명이 참여해서 모금액이 1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200만 달러를 기부해서 전체 모금액은 1,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이 재난 구호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팔 지진 피해를 수습하는데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팔 정부는 재건 비용이 최소한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파악될수록 비용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80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석 달 동안 200만 명분의 식량과 물 또 의약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중국해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잠수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군요.
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중국 해안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베트남이 최신의 킬로급 공격용 잠수함에 탑재하는 러시아산 지상 공격용 이름이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사일을 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가운데 잠대지 미사일을 보유한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 중국 해안 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군요.
그렇습니다. 잠대지 미사일의 정밀 타격 범위는 300km인데요. 잠수함으로 해안 가까이 접근해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력이 상당합니다. 베트남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상 공격용 전력은 스커드 미사일 또 러시아제 수호위 전투기에 국한됐었습니다. 하지만 잠대지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전력이 크게 강화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지상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잠대지 미사일, 베트남이 얼마나 확보를 한다는 겁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베트남은 모두 50기의 잠대지 미사일, 이름이 클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러시아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이 가운데 28기는 이미 지난 2년간 이미 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베트남이 최근 들어서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 러시아와 킬로급 공격용 잠수함 6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인데요. 지금까지 모두 3척이 인도됐고 한 척이 곧 추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두 척은 해상 시험 중이거나 제작 중인데요. 내년까지는 이 두 척도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잠수함 구매 계약에 아까 말씀드린 잠대지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베트남의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신경 쓰이겠군요.
네, 군사 전략상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반응은 중국 정부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상 공격용 미사일이긴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선박이나 군함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국의 주요 해안 도시를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 해군 기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과의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추를 강행하고 또 베트남 선박을 쫓아내는 사건이 이어졌는데요. 베트남이 군비 증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은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미국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